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목적이 있습니다. 마이크가 없으면 아마 제가 한 5분, 10분도 여러분들에게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강대상이 없으면 제가 성경과 설교 노트를 들고 조금 힘들게 설교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 뒤에 세운 사람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라고 이 자리에 세운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다 이유와 목적이 있게 마련입니다. 마이크나 강대상이나 죽은 사물도 그와 같이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사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다가 보면 가장 많이 상담해오는 제목도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에 준하는 질문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간도 주님께서 주신 삶의 이유와 목적을 붙들고 이 자리에 나오셨고,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 격려를 받아서 끝까지 그 삶의 이유를 향해서 매진하시는 귀한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근무를 할 동안 저 나름대로 세운 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제 연구실의 문을 열어놓고 있자는 것이었습니다. 연구실의 문을 열어놓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모처럼 학생들이 질문을 하거나 뭘 물어보러 올 때 닫힌 문을 두드리지 않고 그냥 편하게 들어오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있으면 학생보다는 물건을 팔러 오시는 분들이 훨씬 많이 오세요. 야구르트도 팔러 오시고, 책 팔러 오는 사람들도 옛날엔 참 많았었습니다. 제일 버거운 상대는 보험을 팔러 오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어찌나 말씀들을 잘하시고 설득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요해요. 그래서 뭔가 제가 원하는 답을 할 때까지는 저를 놓지 않습니다. 그래도 학생들을 위해서 문을 열어놓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학생들만 찾아오는 것은 또 아니더라고요. 한 번은 총신대학교에서 아마도 키가 제일 큰 친구였을 겁니다. 키가 2m에서 조금 모자라고 몸무게는 당연히 100kg이 넘고요. 또 피부도 시커매서 얼핏 보면 좀 위협적으로 보이는 친구입니다. 저희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원어민 강사였습니다. 뉴욕에 있는 제 친구와 교회를 같이 다닌 이후로 오늘 첫날부터 저와 상당히 가까웠어요. 한 번은 그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때는 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조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면 삼촌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는 친구인데요. 그날따라 저를 교수님 이렇게 부르면서요. 내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라고 했더니 자기가 이번 겨울방학에 아마 꼭 이맘때였던 것 같아요. 어머니를 보러 미국에 다녀올 텐데 그 전에 저한테 듣고 싶은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묻더라고요. Am I wasting my life here? 이렇게 묻더라고요. 당황하시지 않으셨죠? 네. Am I wasting my life? 이렇게 묻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내 인생을 낭비하는 것 같이 보이냐? 그렇게 묻는 거죠. 자기가 여기서 6년 동안 영어를 가르쳤는데 자기가 여기서 제 젊음을 그냥 허비하고 있는 것이냐 그렇게 묻는 겁니다. 제가 답이 생각나기보다 엄청 부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못 물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저 같으면 Am I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Did I 이렇게 시작해야 됐어요. 그런 나이였습니다. 사실 저는 학교 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했었어야 되는데 학교 교단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고민을 줄곧 했었습니다. 또 점점 나이가 들수록 내가 정말 내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적지 않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 그렇게 질문할 수 있을 땐 너무 행복한 거다. 내가 보기에는 낭비가 아니라 정말 학생들이 좋아하고 또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그만큼 열매도 있고 또 주일에는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낭비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미국에 돌아가서 더 좋은 부르심이 있으면 거기서 그 부르심에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보기에 절대로 낭비하는 중이 아니니까 돌아와서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그 이야기 덕분인지 하여튼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학기도 저하고 잘 지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간 우리 친구의 표현처럼 과연 내가 이 시간 아니면 내 인생의 이 아름다운 시기 청년의 시기를 낭비하고 있는 중이 아닌가 물음이 들려오지 않으신가요? 1647년에 우리 장로교의 선조들이 정말 명품이라고 부를 수 있는 신앙 고백서를 썼습니다. 미국의 런던 중심부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교회에 모여서 이 문서를 썼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부르는데 이 문서의 내용을 어린 아이들에게도 가르치고 싶어서 그 내용을 쪼리고 쪼려서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잘 아시는 문답이세요. 107문으로 되어 있는데 첫째 문장이 정말 명문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리고 바로 답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니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길거리에서 물으면 말은 하지 않을지라도 잘 먹고 잘 살다가 아프지 않고 죽는 것이다 라고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문답은 명문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둘째는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라. 우리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그 이유를 붙잡고 이 시간에 계신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어느 위대한 신학자의 머리에서 나온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한 목소리를 읽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끝절까지 관통하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왔고 또 내일 아침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가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버리지 않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딸과 아들 삼으셨기 때문에 그를 찬양하고 그를 즐거워하며 그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말씀과 또 우리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과 성경 여러 구절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사는 이유를 다시 한번 나누고 찬양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이유는 첫째, 그가 창조주이시고, 더 귀한 것은 그가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구하시고자 이 세상에 십자가를 지러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성경의 핵심 진리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가면 우리들이 마지막 날 하늘 보좌에 모여서 이와 같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과 천군 천사와 함께 찬양을 드리면서 부를 위대한 찬송가가 하나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찬송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그리고 거기서 몇 절 내려가면 5장 중간에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영광, 찬송, 존귀, 힘,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오니. 잘 아시듯이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의 요약이자 또 그 마지막 찬송은 우리들의 영원한 찬송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십자가를 화면에서 바라보면서 영광, 영광,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을 찬양했는데, 이 내용이 바로 우리 선조들의 신앙 고백이고 여러분과 저의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단지 신앙 고백 안에 나오는 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교리를 제대로 붙잡는 사람이 아마도 어떠한 삶의 여건이나 상황 속에서도 예배자로 든든히 서는 일상을 살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꽤 오래전 1980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미국에 공부를 하러 갈 수 있었습니다. 뭐 어려운 시절이었기 때문에 변변히 준비가 안 된 가운데 가서 공부를 해낼 수 있지 많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학교에서 교과서로 쓰는 책들을 모아서 열심히 읽고 가면서 꼭 배우고 싶은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을 제가 도서관에서 첫 주일에 만났어요. 아깝게도 은퇴를 하셔서 교실에서 만날 수 없었는데 인근 교회에서 특강을 하시는 일이 있어서 정말 제일 먼저 제일 앞자리에 가서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분이 딱 올라오시더니 상당히 상투적으로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고백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거의 순간에 생각할 여유도 주지 않고 그냥 본인이 바로 답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답이 저를 기운 쏙 빠지게 하셨어요.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진리는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삼위일체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다. 여러분들도 반응이 없으시잖아요. 네. 저는 기운이 막 쑥 다 빠졌어요.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공부를 하러 왔는데 내가 지금 유치원 때부터 아는 거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나? 이 세계적인 대학자가 그것밖에 하실 말씀이 없으신가? 정말 상당히 실망했어요. 지금 저는 학교에서 퇴임한 지 5년이 지났는데요. 지금 새내기 학생이 와서 이 근본적인 질문을 저한테 하면 전 똑같이 대답했을 것 같아요. 이 우리에게 창조주가 계시고 그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이 근본 진리는 성경의 진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의 가장 중심에 꽂혀 있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힘을 얻을 수 있는 딱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큰 고난을 직면했던 사람은 욥일 겁니다. 그 욥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사오니 적신으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만이 오로지 찬양을 받으실지라. 그러니까 이 창조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신앙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역경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반대로 모든 것이 다 잘 풀리고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그럴 때 우리를 오만치 않게 해주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핵심 구절이라는 11장 마지막 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 그에게만 영광이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그렇게 끝났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그러므로 그런즉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야기하는 장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 아침 삶을 직면하기 전에 늘 주일마다 이 자리에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 깨우치시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분과 함께 산다 하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교만할 이유도 없고 낙담할 이유도 없는 가장 근본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든지 아니면 삶 속에 예배의 거룩한 산제사로 영적 예배로 나아가든지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영화롭게 되시는 것일까요? 우리 오늘 성가대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손을 필경으로 삼아도 우리가 그 다 찬양할 수 없다. 글자 그대로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과연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내 삶을 들여다볼 때 정말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일까요? 근 400여 년 전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선조들이 그 요리문답을 해설하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겠지만 우리가 무엇을 한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수 있으랴. 비결은 딱 하나.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고 그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그 모습을 우리 삶 속에서 반사하는 것이라. 중천에 떠있는 달은 그 자체는 빛이 없는 것을 압니다. 차디찬 돌멩이에 불과한데 높이 떠있기 때문에 햇빛을 막힘없이 반사할 수 있기에 밤하늘에서 가장 빛나는 천체가 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들이 보여줄 수 있으면 된다. 그가 선하시고 능력 많으시고 그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면 된다. 사실 이 세상 신들 가운데 사랑의 신 없습니다. 무서운 신들만 가득할 뿐이에요. 아니면 우리의 구미를 맞춰줄 수 있는 낮고 천박한 신들이 있을 뿐이지. 창조지이시면서 낮고 낮은 자리에 육신을 입고 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작은 목소리, 나의 정말 보잘것없는 일들을 통해서 드러난다면 막힘없이 반사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길이라.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준비하면서도 참으로 마음이 무거웠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정말 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 길거리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될 터인데, 혹시라도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우리의 연약이 그 영광이 비추는 것을 막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우리의 주님의 이름이 높이 칭송을 받는 대신 여러 가지 정말 외람된 이름으로 불리우는 것 아닌가.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가운데 힘찬 찬양을 드리는 것, 삼일교회만큼 살아있습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과 같은 자리에서 찬양을 드릴 때마다 일주일 내내 씨름하던 제 개인의 어려움, 한국 교계의 어려움 다 씻어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과 같이 신실한 성도님들과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특권입니다. 특별히 오늘같이 또 뭐 늘 그렇지만 성가대가 우리의 찬양을 그대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영광스러운 예배, 여기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는 것은 분명해요. 예배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왜 열광 찬 영광된 예배를 거론하지 않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반찬이 뭐였는지 기억하시는 분들 계세요? 물을 몇 잔이나 마셨는지 컵에다가 세어 가시면서 드신 분은 없으시라고 생각해요. 아, 요즘 교회에서 점심을 안 줘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우리가 어디서 뭘 먹든지 그거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이니까요.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하는 것이고, 또 그 가운데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특별히 무엇을 하든지에 여러분들이 채워 넣으실 수 있는 거죠. 학생이면 공부, 예. 연구, 예. 직장생활, 가정, 살림. 한 번은 제 친구들이 이것을 좀 체계화해서 책을 써보려고 책 쓰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한 사람이 이걸 좀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살아있는 토론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토론 제목을 내겠다 그랬어요. 이 친구 제안한 제안이 이거예요. 고스톱을 치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을 찾자 하였습니다. 예, 뭐 여러 번 설교 때마다 많이 쓰는 지예요. 고스톱 모르시죠? 예, 그 아슬아슬한, 예? 인성이 그대로 드러나기 쉬운 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방법을 찾아낼 수만 있으면, 뭐 직장 생활에서든지, 예, 인간관계 속에서든지, 가정 살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방법을 쉽게 찾을 수 있으리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모두 다 흔쾌히 동의하고 열심히 토론을 했어요. 뭐 여러분들도 금방 제안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고스톱판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판이 될 수 있는지. 첫째는 판돈에 욕심을 내지 말자 했어요. 따는 사람은 무조건 11조 이상 헌금한다. 남에게 바가지 씌울 꿈에도 꾸지 마라. 진짜 압권은 이거였습니다. 시작할 때 통성기도로 시작한다. 마칠 때는 반드시 주기도문으로 패야 한다. 우리도 웃었어요. 그러나 그 안에 강한 찔림은 있었습니다. 아침에 새벽 기도로 시작해서 저녁에 돌아와서 주님 하루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러나 연약한 것 용서하시고 내일 새 생명 주시면 다시 한번 힘차게 살겠습니다. 중요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아침 기도와 저녁 마친 기도 사이에 뭐를 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쩌다가 기업에 불려가서 시무식 예배를 인도한 적이 여러 번 있는데, 그 시무식 예배 중요하고 종무식 중요하지만 회장님 진짜 중요한 것은 시무식 예배하고 종무식 사이에 이 기업이 뭐를 했느냐가 아니겠습니까? 회장님 단독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회장님 저 다시는 안 부르시더라고요. 이걸 일상의 영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는 무엇을 하고 사느냐.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아닙니다. 이미 우리 3일에 자매들 형제들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그 따뜻함을 매 순간 느끼면서 살아가는데, 그러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아마도 늘 씨름하는 가운데 계실 것이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뭐 특별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성령의 능력으로 신실하게 하는 것이라 하는 깨우침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C.S. 로이스는 전시의 학문이라고요. 영광의 이 설교집 속에서 그렇게 썼어요. 자기는 영문학을 가리키는 것이 구원받으면은 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부르심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귀한 자리로 나가시는 여러분들의 일상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뒷부분에 그가 우리들을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즐거움을 주셨는지 간단하게만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그를 영원히 즐겁게 여기는 것,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라.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것도 먹든지 마시든지 뭐 주일 한 시간 예배 우리가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연장이 되어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이게 단기 선교 힘든 일입니다. 또 주일학교 봉사, 성가대 봉사, 뭐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우리 먹고 사는 일보다 더 해야 되는 게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힘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힘과 용기와 생기를 불어넣는 것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 선조들의 고백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생생한 실천적인 이유와 힘이 됩니다. 신앙생활은 즐거움입니다. 즐겁지 않은 사람이 이 자리에 나와서 힘차게 찬양 안 하듯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매 순간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 근원에는 우리를 먼저 즐거워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스파냐의 그 유명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가 우리를 즐거워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네. 그 말씀이 아마 통해서인지 하박국 선지자는 정말 하박국 선지자의 글들은 언제까지 이 고난이 역경이 계속돼야 합니까? 이렇게 시작한 사람인데 하박국서 맨 마지막 두세 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찬양으로 끝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에 열매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 없고 그래는 곡식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즐거워한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앞뒷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서 부른 이방신과 같지 않으십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한번 머릿속에 되새겨 보십시오. 그것이 그리스의 어마무시한 신들이든 동양의 귀신들이건 결국 신들은 사람을 만들거나 사람을 부르면 부려먹기 위한 얘기로 끝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장을 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이 시간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의 사랑을 증언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감동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셔서 그의 모양으로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기독교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신 그 모습대로 절대로 그만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말로 그걸 성화의 교리라고 불러요. 우리는 마침내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우리는 소모품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교회 일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하얗게 소모되기를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들 장차 부활하고 주님의 보좌에 영원토록 있을 그 비전을 바라볼 때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이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 영국 친구가 한 분은 자기는 이 신앙고백이 너무 좋은데 우리 선조들이 뒷부분을 다른 단어를 썼었으면 좋을 걸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게 영어로 앞부분은 glorify him, 그 뒤는 enjoy him forever 이렇게 끝납니다. 자기는 이 enjoy가 걸린대요. 그래서 왜 걸리냐 그랬더니 자기는 enjoy 그럼 그 다음에 바로 반사적으로 자동적으로 코카콜라가 떠오른대요. 네. 코카콜라 통 시뻘건데 이렇게 보면 가로로 엔조이 코카콜라 이렇게 써 있거든요. 자기가 코카콜라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예, 엔조이 그러면 자동적으로 코카콜라. 예.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예. 야, 우리가 번역을 했지만 우리 신앙고백이 정말 이 신앙고백의 핵심을 찌르고 그리고 그 본질을 제대로 붙잡았다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드는 거예요. 우리는 즐거워함이라고 번역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코카콜라처럼 즐겁게 마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마치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즐거워하시듯이 이 자리가 즐거움의 자리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증언될 때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영이 화답하면서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비록 우리의 발이 땅에 닿아 있지만 우리의 비전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열리지 않으시던가요? 그게 즐거움입니다. 이 자리에 그 즐거움으로 가득한 것을 저는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즐거워하시고 우리의 영이 성령님과 함께 즐거워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이유입니다. 이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큰 친구 이름이 마크 호기입니다. 호기는 지금 우리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2012년에 저희 누님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제가 드리고 있는데 학교에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빨리 오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마크가 죽었다. 그 뜨거운 여름에 강남 고수부지에서 사랑의 교회 청년들과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는데 넘어지고 1, 2분 안에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거예요. 37살이었습니다. 제가 저희 누님 묻어드리고 이틀 후에 우리 친구 단지에 담겨온 친구의 이 죄를 손으로 제 손으로 땅에 묻어줬어요. 지금도 호기를 생각할 때마다 들려와요. Am I wasting my life? 예. 저는 속으로 Did I?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3일의 귀한 성도님들, 지금도 여러분들은 이 시간을 낭비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삶의 이유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귀한 소명의 자리로 끝까지 나아가시다가 우리가 다 함께 주님의 보좌 둘러서서 함께 찬양 부르는 날을 꿈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송아
사랑하는 3일 형제자매들, 여러분의 삶의 이유를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내 삶의 이유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총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삶의 이유를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우리 대신 화목제물로 삼으신 하나님의 넓고도 크신 사랑과 이 자리에 함께 계셔 늘 동행하며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우리 3일의 모든 형제들 위해, 가정 위해, 일터 위해,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